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빠꾸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 이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의 최태형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제가 없는 와중에 아주 아주 핫한 분이 오셨다 갔더라고요.
아, 그러셨죠. 그래서
어떠셨나요?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나가는 거 아니죠?
얘기해야 돼요? 까지만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지만 살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핫한 분이 오신 만큼. 네, 그래서 핫한 분이 오셨던 만큼 댓글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태영쌤이 먼저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기노우님이 팟빵에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꿀벌, 생물다양성, 생태계, 그리고 기후변화는 다 얽혀있고 결국 인류의 공통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재가 책이었지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하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네요.
아, 네. 기노우님 항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혜진팡님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꼭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되게 재밌는 영화 이야기 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100만을 넘긴 핫한 영화죠.
아,
네, 네. 오늘 저희 셋이 같은 날 같은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본 방송은 스포일러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최근 가장 극장가에서 핫한 애니메이션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와. 와.
같이 봤잖아요.
그랬죠. 그쵸. 그날 같이 영화 보고
맞아요.
술도 마셨죠.
그렇죠. 그치. 그때 영화 이야기를 하느라고 거의 집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선주쌤 그때 막
네, 제가
도망가던 뒷모습이 되게 네, 환하게 보이는데요.
네, 제가 막차를 겨우 탔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할 얘기도 많고
네.
정말 상상할 것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요즘 인터넷으로 의견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한번 이야기를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일단 이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네.
정말로 전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는데 홍보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에서 개봉을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일본 갈까 생각했었는데
아.
그러다 다행히도 일본 개봉하고 한 세 달 지나고 나서 나와서
네.
너무나 정말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거의 전반의 삶을 다 이제 그려 녹아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원작 소설을 모티브로 가져왔는데
네.
근데 원작 소설의 내용이랑은 완전히 다르지만
네.
근데
네.
주제라든지 메시지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들을 다루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 그런 상상인 것들을 마음껏 보면서 또 그러면서 아, 미야자키 하야오의 삶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번에 영화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런 자전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심어져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고 저도 보면서 아 이거는 그분의 감독의 약간 어린 시절을 좀 투영한 것일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 본인을 좀 투영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역시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는 여운이 강하다. 라는 걸 다시 한 번쯤 느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센과치히로 이런 되게 유명한 영화들을 보고 나서도 그냥 아 너무 재밌고 귀엽고 그렇구나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면서도 직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 제목부터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약간 이런 삶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나 마지막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영화였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본 포인트가 다른 영화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다, 재밌는 영화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이렇게 서사가 굉장히 깊다라든지 아니면은 서사보다는 뭔가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강하다든지 약간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약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센과 치히로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아주 고전적인 동화에서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그 오즈의 마법사라든지 이렇게 아예 주인공이 다른 세계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러한 모험극 약간 이러한 동화의 현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꿈처럼 계속 맥락이 없는데 이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맥락은 없는데 이어지는 느낌이 있고 요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라는 약간 궁금증이 들지만 주인공은 그냥 하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멀티버스에 떨어진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누가 봐도 이상한 외가리가 있고 앵무새가 있고 갑자기 산실이 나오고 그렇지만 주인공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프하고 있지만 그 내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꿈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약간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센과 치히로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봤는데 네. 사실 맨 처음 봤을 때는 치히로가 왜 갑자기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를테면 하늘에서 용이 날아가는데 갑자기 제가 보고 하크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점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게 되고 네. 반복적으로 너무 즐겁게 보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전개는 비슷한데
네.
근데 뭔가 표현들이 좀 그로테스크하다?
아,
기괴하다?
그쵸.
그런 게 더 셌던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외가리가 나타날 때는 되게 신비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외가리가 이제 아가리를 열자마자 순간 그쵸. 뭐야? 깜짝 놀라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거의 호러
네. 그쵸, 거의 이거는 스포일러 포함된 영 팟캐스트니까
아 네 그럼 네.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입을 여니까 그 안에 막 눈이 있어가지고 막 아저씨 같은 애가 막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세계로 갔는데도 막 거기 모든 새들이 막 펠리칸이든 앵무새든 걔들이 전부 다 주인공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막 네, 그래서 이전처럼 귀엽고 예쁘게 딱 판타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뭔가 기괴하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게 있는 것도 있고
그쵸.
특히나 이제
미야자키 하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다 뭔가 귀엽고 뽀뇨처럼 예쁘고 그런 게 네. 나오거나 하울처럼 멋있는 애가 나오거나 그런 거 생각했는데 멋있는 게 없고 그냥 아저씨 같은 외가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좀 어렵게 느끼는 거 아닌가?
저는 거기다 더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그 영화는 그 보여주는 그런 배경이나 전개되는 속도나 약간 그 등장하는 씬들 약간 여기에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그 기괴하지만 생각보다 표현이 좀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제 센과 치히로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고 되게 많은 요소들이 배경에 되게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은근히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 외에.
맞아요.
약간 막 거리도 보이고 뭐 성이나 뭐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는 여관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 반면 이번 영화는 되게 핵심적인 요소들 외에는 그렇게 눈을 둘만한 배경이 크게 없었다는 것에 사람들이 좀 평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 뭐 난해하기도 하고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를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약간 좀 이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할머니 나올 때가 제일 기억이 난다. 할머니 무리도 있잖아, 하이들.
네, 맞아요.
전 처음에 그 장면 봤을 때 벌써부터 얘가 이 세계에 빠졌나?
저도.
뭔가 요괴들인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장면이 사실 조금 호러가 있지 않았나요? 저는 맞아요. 사실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되게 느리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배경음악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가리가 나올 때마다 약간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피아노를 치는데 굉장히 크게
맞아요.
무섭게 내려치는 듯한 배경음악으로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를 가라앉게 만드는 그러한
맞아요.
연출이 있다 보니까 특히 더 초반에 좀 깝깝하다? 약간
맞아요.
답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같은 경우는 카페 가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번 거를 카페 가서 듣다 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어려워할 것 같아요.
섬찟섬찟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막 자전적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화에 어린 소년이었던 마히토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린 시절을 투영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히토의 큰할아버지인 이 돌의 주인도 지금의 미야자키 하야오를 투영한 거다 이러한 식의 결말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한스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자전적인 스토리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 하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 책을 읽는 주인공의 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책을 읽었다죠?
네. 그 실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보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 책이 일본에서도 국민 소설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서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에 그 사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당시 사파였나 봐요. 제가 본 책에도 똑같은 사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또 보니까 이게 1937년에 나왔습니다. 일본이 중일 전쟁 일으킬 때 그때 나온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내에서 군국주의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고 애들끼리도 막 좀 가난하거나 혹은 좀 공부 못하거나 그런 애들 있으면 너 같은 애들이 있으면 전쟁 지는 거야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일진 문화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본 이제 원작자가 요시노 겐자브로님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 굉장히 이건 안 된다. 인본주의는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출판사에 있는 그런 선배인 분이랑 같이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잡지에 원래 연재던 거를 책으로 엮어서 냈는데 이제 그 책 내용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 책의 주인공은 이제 코페르라는 소년이 나와요. 중학교 아이. 걔가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외삼촌이 같이 보살펴 주면서 중학교 생활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코페르인 이유가 코페르니쿠스 같이 이제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안목이 있는 관찰력이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좀 코페르라는 별명을 이제 만들었고 실제로 애도 외삼촌이랑 같이 어떤 백화점을 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저녁 시간에는 많고 한산할 때도 한산하고 그런 거 보면 밀물썰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원자와도 같은 것 같다. 각각의 원자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람끼리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올바른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코페르가 먼저 하니까 외삼촌이 감동받아서 아, 너무너무 좋은 시각이야.
중학생이 네,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가는 거죠.
영재네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건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어떤 애가 가난하다고 이제 놀림받아요. 유부가게 아이인데 맨날 쟤는 두부 냄새나 해가지고 그렇게 왕따 당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서 걔랑 친구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그 세 명의 이제 친구 무리를 만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일진들한테 잡혀가지고 맞을 때 걔는 이제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숨어버렸는데 그래서 걔들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하는데 이제 삼촌이 와가지고 용서를 바라지 말고 사과부터 하는 게 옳은 거야. 용서를 안 받다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가 여기서 사과조차도 안 하면은 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힘겹게 사과를 하고 용서받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야키아요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네. 눈물을 흘리죠. 네.
요즘 시대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이게 뭐가 특별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시기는 진짜 그럴만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이 실제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금서가 됩니다. 일본 정부가 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를 이제 주창하는 이런 문학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책은 나오면 안 된다 해서 금서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야 이제 다시 또 나온 책이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1941년생일 거예요. 실은 전쟁 이제 막바지였고 4살까지밖에 기억이 없긴 할 거예요. 네.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버지가 그 유명한 군수공장 비행기 전투기 만들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되게 실망도 하고 아버지한테 아빠는 전쟁 부역자잖아. 그런 식으로 싸우기도 했었고 한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폐결핵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아파서 드러누워 있고 자기 혼자 이제 집안의 이런저런 일들을 도맡아서 막 하고 그러니까 토토로에 이제 나오는 사츠키처럼 거기도 이제 어머니가 아프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치 두 번째 엄마인 것처럼 씩씩하게 막 이렇게 집안일 꾸리고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가 전쟁 범죄자고 전쟁 부역자고 그 전쟁 부역자인 아버지 덕에 되게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또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편한 삶을 살고 있고 그거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할 때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이 이 만화의 많은 요소들이랑 겹치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 스토리 전개도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원작 소설이랑 내용은 당연한 말이지만 다 틀려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서 무슨 뭐 펠리칸이 나와가지고 막 던지고 뭐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메시지라든지 내용들이 다 이제 동일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미야자키 하야오도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 풀어나갔었고 특히 제일 좀 짠했던 이야기가 이건 소문이지만 바람이 분다 이제 만들 때 바람이 분다가 이제 제로센 제작자 이야기잖아요.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 많이 생각해서 넣은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할 때 누군가가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편지를 썼대요. 당신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당신 아버지가 그 당시에 난 어렸을 때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막 힘들 때 나한테 초콜릿을 주신 분이다. 그때 난 내 생애 최초의 초콜릿을 먹었고 그걸로 이제 아직까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싫어하는 성인이었지만 결국엔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뭔가 지켜야 할 가치와 그리고 이제 좀 피해야 할 악의에 있는 것들이랑 그런 가치는 구분을 하되 사람은 또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네.
같이 또 공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타독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태영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약간 아까 그 1937년에 발간된 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네.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2023년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애니메이션으로 약간 표현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 돌아가신 아베 총리랑 그렇게 각을 많이 세웠던 걸로 유명해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다시 자위군을 다시 좀 일으키려고도 시도를 했었고 개발도 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맨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 아베 총리가 이제 뭐 아베가 이제 총리가 됐다 괜찮다.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쟤 떨어뜨리면 된다. 하면서 계속 대놓고 이제 싸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이 너무 핸드폰 그리고 기술, 새로운 기술에만 빠지는 거에 굉장히 많이 우려감을 표했었죠. 최근에는 일본이 무슨 뭐 세계 최고의 무슨 기술 강국이 돼야 된다 그런 거에 난 반대한다. 일본인은 일본인들처럼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태가 굉장히 두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특히나 일본도 우경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전 세계가 자국 중심주의로 빠지고 있고 서로 이제 총칼을 이제 겨누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전쟁도 지금 두 개나 큰 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해버린다라는 걱정 때문에 만든 것 같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엔딩에서도 앵무새 대장이 칼로 이제 밸런스 힘들게 맞추고 있는데 13개 그걸 되게 어렵게 밸런스 맞추고 있는데 가서 칼로 이제 딱 내리신 순간 그 세계가 다 이제 끝장나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되는 지금 파괴의 공멸의 미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경고장을 날린 걸로 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이 주려는 메시지가 파괴의 메시지보다 저는 좀 성장의 메시지가 더 크게 와닿았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약간 그 탑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되게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런 그 탑 안에서 있는 그 지금 현실과는 다른 세계가 무너짐으로써 약간 다시 현실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로 돌아왔었을 때는 이 그 주인공이 그 탑 안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굉장히 성장했을 거란 말이죠. 그 모습만 보면은 약간 영화의 메시지가 많은 요소들을 보여주면서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 왜냐면 저는 그 앵무새 장군이 그거를 그 탑을 무너뜨렸을 때는 그 무너뜨리는 의미가 뭔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세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저거를 없애겠다 이것보다는 와 저렇게 고귀한 곳에서 저렇게 가만히 참만 쌓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다. 왜냐면 나와 같은 이 앵무새 군단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겨우 이 세계 들어온 애들 겨우 잡아먹으면서 물론 그쵸. 이제 그 영화 보면은 먹을 게 좀 풍족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딱 그 울분과 약간 반역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를 파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모습은 이 세상을 완전 파괴하기 위한 어떠한 진짜 악과 절대적인 악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 상황에서의 그 앵무새 장군이 약간 표한 감정 정도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영화는 우리가 모두가 결국에는 이렇게 파괴적인 걸로 흘러갈 수 있으니 정말 그대들 얼른 깨어나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우리 모두 존재가 절대적인 악도 아니고 절대적인 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자아성찰과 반성과 그리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뭐 이렇게 등등등등 성장해 나가면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뭐 이런 메시지를 더 담고 있었다고 저는 조금 확대 해석을 했어요.
아, 선주쌤이 제가 생각한 거를 되게 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게 뭐 반드시 걔네들 앵무새 대장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결국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아 그쵸 그쵸
네 근데 물론 거기 있는 큰 할아버지 네. 그분이 그냥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좀 실제로 좀 울긴 울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앵무새 무리들은 진짜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이제 이렇게 밸런스나 맞추고 있고 뭐 하고 이런 현실이 답답해서 내가 이제 해결할 거야 극단적인 솔루션을 제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야 이제 기후 정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 때문에 이제 시작된 이 기후 변화
위기,
기후 위기
네.
이 문제에 가지고 이제 전 세계 국가들끼리 자 그럼 이제 기후 변화 이제라도 막자 이제부터 성장보다도 이제 최대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 나아가자 그렇게 할 때 이제 개도국들에서는 아 너희들은 신나게 성장해놓고 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이제 기후적인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모두가 다 이제 만족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좀 가능한 미래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 과정이 지리멸렬하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혹은 뭐 그렇죠. 극단적인
막
솔루션을
이렇게 뒤집어 엎거나 이런
네, 건, 그런 걸 네. 찾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앵무새 대장이 내린 선택과도 같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예,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 없다, 부질없다 생각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는 앵무새 대장이 이렇게 칼질한 거랑 같은 의미다.
그렇죠. 거죠. 거기서 네. 약간 좀 더 그 네. 해석을 저도 한번 지금 방금 해봤는데 그걸 이제 기후 정의로 본다면 저는 그 할아버지가 탑을 네. 그러니까 마히토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후 정의는 사실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마히토를 기다릴 게 아니라 그 탑을 새로 쌓을 수 있는 정말 빠른 그렇죠. 솔루션을 생각했어야 했다.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이상적인 솔루션을 기다리다가 파멸을 맞이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마히토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아이를 기다리다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기후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린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고 기다리면 그렇죠. 파멸밖에는 답이 없다. 약간 맞아요. 이렇게 또 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래 세대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그쵸.
무작정 너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새로 밸런스를 잡고 탑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된다.
쌤 너무 해석 네. 좋습니다. 진짜.
그럼,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네. 미야자키의 진짜 아버지에게 느꼈던 네. 증오심 혹은 실망감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과연 그래서 잘 이렇게 해나갔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반영된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 되게 다 이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앵무새 대장과 함께 나왔던 앵무새 군단이 이제 영화의 중후반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앵무새 군단을 보면은 네. 굉장히 모든 분들이 아마 보셨으면 공감하셨겠지만 그 약간 전체주의, 국군주의를 되게 상징하는 군대와 약간 슬로건 네. 되게 귀엽게 보여졌지만 어쨌든 그런 그쵸. 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거하고 동시에 약간 어쨌든 그런 전체주의 속에서도 굉장히 이 앵무새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전체주의, 국군주의에 대한 풍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확대 해석이긴 합니다만 앵무새가 사람 말을 가장 많이 잘 따라하잖아요. 사람
맞아요.
말 저렇고 네. 다른 동물 말도 따라해서 딱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람 흉내를 내고 사람 흉내내는 것보다 다른 존재의 흉내를 내고
그쵸.
그러면서 이 전체주의에 흘러가서 다른 존재의 그런
것들을 배웠다.
다 배우고 흉내내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그런 네.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약간 풍자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반면에 이제 펠리칸 같은 경우에는 다 그 큰 아가리로 다 먹어치우는 그런 펠리칸들 다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와라와라인가 걔네들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밖에 그거에만 의존해야 되는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파괴돼버린 그런 것도 보여준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앵무새 파트가 되게 이제 네 그냥 지금 현재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상대방이 흘러가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라 약간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또 그 사람 그 미야자키의 그런 정신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앵무새 에 대한 해석, 그 사람 말을 잘 따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태영쌤의 해석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거를 좀 깨달으면서,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많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전쟁이 이렇게 또 발발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그러니까 2022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그렇죠. 시대에 이런 큰 전쟁이 이렇게 파괴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에 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영화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그 굉장히 어렸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전쟁을 겪고 아버지가 이제 전쟁 산업에 가담했던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쌤들은 이제 군대를 의무 복무를 하셔야겠고 막 이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전쟁을 이 우리의 살면서의 전쟁을 느껴봤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질문에 저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더 약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린피스에서도 사실 이 굉장히 평화를 모토로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저희가 전쟁 상황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캠페인 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되게 많은 부분들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파괴되는 양상들이 그 러시아군의 그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파괴시키는 전술 중에 하나를 대형 발전원들을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거기를 공격을 하는 거죠.
맞아요.
최근에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원전에 대한 폭격을 좀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그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뭐 창문이 다 깨질, 창문의 유리창이 다 깨질 만큼 강한 충격이긴 했다. 그래서 뭐 방사선 센서 같은 게 좀 고장나는 그런 뭐 정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술이 좀 그 상대 나라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전력 같은 걸 다 끊어버리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약간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게끔 그래서 이 전쟁을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끌고 가려는 좀 전략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발전소 같은 것들은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가 돼가지고 여러 뭐 군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쟁이 나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갖고 불균형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도 좀 있는 나라예요. 네 개 지역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1986년에 그 초르노빌, 체르노빌이라고도 하죠. 초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원전에 대한 폭격을 가하고, 또 작년 3월에는 자포리자 원전이라고 우크라이나 원전을 실제로 점령하면서 거기를 군사적 기지로 활용하는 그런 정황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세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위에는 드론도 아예 못 날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설인데 지금 그 자포리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아예 안전관리를 할 수조차 없게 러시아가 점령해버리고, 점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완전 이제 가동도 중단이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되게 이러한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저희가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대형 발전원, 특히 원전같이 이런 발전소들이 얼마나 이런 외부의 큰 물론 전쟁이 더 이상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과 같이 되게 큰 외부의 충격에 얼마나 리스크가 강한가, 얼마나 약한 발전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큰 할아버지가 원전 같은 거에 의존하다가 원전 하나 무너지니까 다 네. 끝나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너무 맞아요. 찰떡 같은 그 비유입니다.
큰 할아버지가 쌓았던 그 작은 돌들이 그래요. 완전 단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와,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이래서 네. 특히 이번 작품이 정말 좋은 거가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넓어놨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열어놓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도 이전 작품도 그랬던 맞아요. 게 생카치기로 행방불명 나왔을 때 근데 신의 21일에 나왔던 사설 중 하나가 네. 이건 인터넷 실명제를 비판하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서 이게 뭔 소리지? 더 모르겠는데? 기억납니다. 확실히 기억나요.
재밌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약간 획일화된 약간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열린 사고라든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는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특히나 진짜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 대부분이 이제 뭐 작품 해설이다 뭐하다 하면은 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제 다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
그렇죠. 시험 비문학 푸는 것처럼 네.
여기에 이제 작자가 무슨 의도였는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맞추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거고 네. 달리로 이상도 논문이 몇백 개가 있고 네. 올해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작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아마 이제 보시는 청취자님들도 각자 이제 해석을 하게 될 텐데 네. 근데 그 해석을 또 이제 믿고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네. 이런 우리의 이제 그린피스의 의견도 듣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맞아요. 또 같이 또 성장하면서
그렇죠.
다양한 생각 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선주쌤은 마지막 차를 겨우 타게 되고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아직 영화 얘기 한창 남았는데도 네. 솔직히 새엄마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좀 할 얘기가 네. 너무 많은 이야기.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앞에 PD님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린피스고 네. 그린피스 채널 통해서 이제 환경에 관한 포인트들을 좀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으로 가는 길 그거에 있어서 많은 챌린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에 무너지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지 말고 다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런 메시지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에 이제 탑이 다 무너지고 나서 앵무새 대장이 귀여운 앵무새가 되고 그 펠리칸도 나오고 모든 맞아요.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시 걸어갈 때 너무 예쁘고 그쵸. 너무 아름답고 마음도 너무 평안해지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같이 이제 좀 의견 계속 얘기 나누면서 계속 좀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할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사실 진짜 저희 한 3시간을 목표로 지금 뒤에 일정도 다 빼고 왔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보다 빠른 퇴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PD님이 흐뭇하고 계십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아, 그린피스 그러니까 환경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네.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그 영화 보고 나서 맥주 마실 때
네.
그때 막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막 안티크라이스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영화들이죠.
정말 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면 진짜 끝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여기서 끝내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아...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린피스 최태영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서
네,
영화에 대한 딥한 토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선주쌤은 어떠셨나요?
아, 저는 오늘 녹음하면서 약간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좀 해석이 나왔어요. 어. 앵무새를 그냥 사실 너무 귀엽게만 봤어가지고 저거를 뭐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조류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 또한 이 영화를 이제 쌤들과 얘기하기 전에 이 영화를 본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해석이 다 다른데 다 그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기후정의와 원정과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처럼. 그래서 이번 저희 팟캐스트 얘기를 듣고 아,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하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생각으로 보셨는지 진짜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 또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좋은 시간, 좋은 얘기를 또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든 작품 같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봤는데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절대 은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 안 한대요.
아, 은퇴 안 한대요?
네. 새 작품 만들겠대요.
아, 진짜 정말 네. 다행이네요. 정말 근데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 세계관을 약간 끝을 내는 듯한 약간 엔드게임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 이제 진짜 마지막 은퇴작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네, 새 작품을 그리신다니 천만다행인 것 같고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태영쌤이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 좀 기억이 남는 게 본인이 한 잘못은 용서받기를 바라기 전에 솔직히 사과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기후위기에 이런 탄소를 배출하신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마지막까지 기승전 기후 위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IMAX로 보세요.
네, 아, 네 맞아요 IMAX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